사도행전 20장 27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회피하지 않냐고 너희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회피하지 않냐고 너희 모두에게 다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주 공간 이 모든 창조물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교회를 찾아서 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은 좀 건물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또 접근성이 집에서 좀 가까워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다 차를 갖고 가니까 주차장 시설이 좀 넓어야 되지 않냐. 아이를 봐주는 그런 시설이 좀 있어야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도 좀 성도 수가 많은 교회에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가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뭐 많이 나와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교회 가면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이렇게 끈끈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음악이 좋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 교회 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나라가 하도 이제 어수선하고 좌익들이 이렇게 그 정권을 잡고 하니까 이게 보수 애국하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찾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목사의 구원 계획과 설교와 강해를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게 멀든 가깝든 성도 수가 많든 거기 주차장 시설이 좋든 나쁘든 목사가 유명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사가 시시때때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와 같은 그런 설명을 통해서 나와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애국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이 좌익들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애국이 먼저가 아니고 이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내가 구원 받는 거, 이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없이 구원도 모르고 그저 교회 가면 세례받고 집사되고 돈 내면 또 장로되고 뭐 이렇게 해서 주차장 봉사하다가 장로되고 이렇게 해서 다니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말짱 도루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허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ABC 이렇게 이제 잡고 왜 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구원이 유지가 되는지, 구원받으면 어떤 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부분은 제가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뒷부분은 성경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이란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그 어디에 많이 쓰이냐, 야구 경기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수비하는 팀이 위기에 몰리면 누가 나와요? 구원투수가, 여기 구원투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구원투수 삼성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지금 아마 카디널스인가 뭐 가 있는 오승환이라는 구원투수 아시죠?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구원투수예요. 맞죠? 예. 제가 동산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야구의 명문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동대문 야구 경기장도 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야구를 조금 알아요. 근데 이제 구원 투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대개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위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 지금 야구 경기를 하는데 위기가 닥쳤어요. 그럼 누가 등장해요? 구원 투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위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위기에서 구원받는 거다. 위기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인간이 안고 있는 최대의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안고 있는 최대의 위기. 이 최대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게 성경 이야기하는 구원이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럼 인간이 안고 있는 최대의 위기가 뭐냐? 최대의 적, 최대의 원수가 뭐냐?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죄가 있으면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이거 죽어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저 불호수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 없이 죽었는데, 그렇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위기가 닥치는데 어떤 위기가 닥치냐? 영원 무궁토록 저 불 속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 한 이런 사람들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되는 저런 위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성경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44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내가 죄를 짓거든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구가 돼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저 불이 영원 무궁토록 꺼지지 않고 불타는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44절, 46절, 48절에 연거푸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잘라내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몸 전체를 다 가지고 지옥에 곧 활활 타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결코 꺼지지 않는다. 이게 인간이 안고 있는 최대의 위기예요. 최대의 위기.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바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뭐 여기 교회 뭐 몇십억짜리 파이프 올겐이 있고 우리 교회가 몇천억짜리가 있고 우리 목사님이 뭐 어디에서 나와서 설교를 이렇게 해갖고 거기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지내면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평생 지나도 구원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왜 다녀요? 과학교사 선생님이 왜 있어요? 이게 원리가 돼 있어서 이거 설명을 해야 이 집도 짓고 다리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다 이게 원리가 있듯이 이 최악의 위기, 최대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가르쳐준 책이 이 책이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최대의 위기, 인간이 안고 있는 최고의 위기,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될 책무가 교회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토록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목사가 수두룩하게 많고 그런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그저 가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교회 가면 나중에 죽으면 지옥불 속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아까 나온 아이들도 있고 보면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얼마나 순진, 무고해요.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도 있어요. 소년, 소녀들 여기도 많이 앉아있는데 가서 보면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부모님도 아이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훌륭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제 손자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베스트 피플로 그렇게 이제 알잖아요. 또 어떤 분은 목사가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알잖아요. 이거 보면 다 굿 피플. 아, 다 굿, 굿, 굿. 이렇게 굿 하다가 이제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 아무리 좋게 보여도, 심지어 저 아이도, 순진하게 보이는 천진난만한 저 아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아이든지 할아버지든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든지 마귀의 아들, 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한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성경 기록에 따라서 마귀의 왕국에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일이 마귀의 욕망들을 성취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진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한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이런 최대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오면 노래 부르고 꽝꽝대고 뭐 춤추고 뒤로 넘어지고, 예, 뭐 이렇게 돈 내면 축복 기도해주고 뭐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날 예배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헛된 얘기, 콜게이트 얘기, 예, 그러죠. 제이시 펜이 뭐 록펠러가 11조를 했더니 뭐 복을 받았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데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이 최악의 위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 좋다 뭐 어쩌다 이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인생 최대의 위기가 놓여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사탄 마귀와 함께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이 지저분한 죄인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거,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힘쓴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어요. 다 밝히 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이 위기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위기를 당하고 위기를 당해요.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조실 부모, 어렸을 때 부모를 잃는 경우도 있고, 사고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친구와 사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고, 또 어떤 경우에 결혼해서 잘 살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혼하는 이런 일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근데 인간이 결코, never,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위기.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나 죄에 짓지 않았습니다. 그건 벌써 거짓말쟁이잖아요. 나는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벌써 그거 자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인간의 내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와야 되냐? 인간의 외부에서 오게 해야 돼. 인간의 외부에서만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외부에서 인간을 지은 창조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위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렇죠? 사람에게 죄를 져도 저렇게 울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 무궁토록, 저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와 함께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지옥 불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영어로 ABC of Salvation, 구원의 ABC, 구원의 ABC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칠판에서 제가 적을 수가 없어서 ABC of Salvation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를 이제 해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죄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있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별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 어느 그 시점에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 덮는 그룹 루시퍼가 타락을 했어요. 영어로 fall을 했다고, 넘어졌어요.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셋째 하늘에서 첫 번째 죄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 내가 창조자가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 그 다음 공간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 바다 밑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근데 유일무이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창조물이 만들어진 것은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일이야.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일이다. 근데 마귀가, 샘을 내고 질투를 하는 이 마귀가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등장을 해서, 제가 이런 거 하면서 아유 또 저 뱀이 저렇게 생겼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이거는 그냥 상징으로 이렇게 뱀이 나타났다는 거 보여주는 거지, 뱀이니 여기 머리가 이렇게 생긴 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하나님의 명령, 그거를 어기는 일을 마귀의 사주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행함으로써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다.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한번 다음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긴 거예요. 분리. 저 밑에 지옥 불이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신데, 그래서 분리가 생긴 거예요. 분리. 이 분리가 생겼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을 이미 창세전에 다 알고 계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마련하셨냐?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구원 투수를 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분리가 되어 있던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복음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는 이름이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가. 영어로 임퓨테이션. 임퓨테이션의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한번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누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이고 갖고 가면 그 사람의 죄만 이렇게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전체 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희생 예물을 가지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만 한 번씩 죄가 덮여지는 건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한 번에 온 세상 모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살게 된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 번에 다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원리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마련하셔서 그 원리의 이름을 영어로 임퓨테이션,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임퓨테이션, 전가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적용을 하시냐?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이 첫사람 아담에 향한 것을 망쳐놓은 것을 뒤집어 놓고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전가의 원리를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전가. 자, 전가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내 게 아닌데 내 것으로, 내 계좌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거, 그게 전가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 근데 그게 내 계좌로 그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계좌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전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네. 제가 죄를 직접 짓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사용하냐? 전가의 원리를 사용하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전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분명하게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죄짓기 전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어요. 자,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남아있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1차적으로 아담의 모양을 따라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니까, 아담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이런 상태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전가의 원리를 이렇게 적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뭐가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담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사람이.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마귀에게서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 죄 때문에, 예,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갈라놓았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다. 죄예요. 이 영어로는 sin 그렇게 읽으셔야지 신 그러면 안 돼요. 에이, 어떤 분이 신 씨가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신 씨 영어로 쓸 때는 SHIN 이렇게 써야지. 저 미국 사람 저거 sin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sin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저 sin이 아주 나쁜 겁니다, 저게. 저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아담 이후 4000년이 지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의 씨로 오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씨 메시아,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오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있다가 어떻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그 인간들이 안고 있는 죄, 죽음, 사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일시에 해결을 하신단 말이에요. 일시에 해결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독 같은 거를 둘째 아담에게도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역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그렇죠,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해요? 희생값을 치른 다음에 죄값을 치르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 것으로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여기시고, 둘째 사람 아담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한 것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일이 발생해서 저 죄 때문에 생긴 저 분리의 벽을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되는 거다. 세상 모든 학문에도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도, 여러분 이게 심오한 거예요. 여기에도 원리가 있어요. 가장 큰 원리가 뭐냐? 전가의 원리다. 임퓨테이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거기 있으면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그렇죠? 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너도 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존재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와 같은 존재니까 아, 하나님도 자동차 좋아하시겠지, 그렇죠? 하나님도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 큰 집도 좋아하고, 그렇죠? 하나님도 명예도 좋아하고, 학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아, 성전 건축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죠?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 하나님이 하면은 참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걸 다 만족을 좀 시키면은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겠지.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아니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헌금 바치고 목사가 하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지.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울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재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명예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단 하나가 있어요. 그 여기 있는 거예요. Righteousness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더러움이 없는 분이에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righteous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right, 옳다 그 얘기. 그래서 좌익이 안 되는 거예요. left는 삐뚤어진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right을 원하는 거예요. right, righteous, righteousness 이렇게 된 걸 원하는 거고, 이걸 번역을 하면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 의를 가서 보세요. 양 밑에 내가 있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자 이제 양, 양 밑에 아, 내가 있잖아요. 양 밑에 내가 있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밑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재물로, 학식으로, 명예로, 교회 충성봉사로, 헌금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종교 철학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선행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로마서 말씀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뭘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식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저 righteousness, 저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건 다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거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왜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의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의가 없는 사람, 저 의의가 없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죄가 없고 실수가 없고, 그렇죠? 예, 올바른 것만 있는데 올바르지 않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하나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가서 살아라. 거기 누가 들어가냐? 성경 가서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데를 하나님이 따로 지정을 했어요. 거기를 지옥이라고 해서 불호수로 하나님이 지정을 한 거예요. 우리 신문에 보면 성추행자가 있어요. 살인자가 있어요. 요 근래는 또 간첩을 잡지 않는데 하여튼 간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고 아유 불쌍하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성추행자가 있어서 막 성추행을 하는데 아유 저 사람 감옥에 보내면 불쌍하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첩이 옆에 와서 간첩질을 하는데, 그렇죠, 간첩이 얼마나 불쌍하냐, 같이 살자. 옆에 살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저 사람 감옥에 가면 잘못하면 죽는데 같이 살아야 되지 않,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의 심판을 받아서 법이 의롭게 판단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 의롭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징역 보내잖아요. 감옥으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분리를 시켜놓잖아요. 분리를. 그 분리시키니까 아 왜 분리시킵니까 하고 항의한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뭐라 그래요? 너무 잘했다 그러죠. 저런 사람들은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하고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너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가서 살아라고 분리라는 그런 장소가 지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은 지옥불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의를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이 의의를, 이 의의가 완벽한 이 의의가 이 우주공간에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거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다. 인간에게서 못 나와요. 그거 어디서 와야 돼요?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짐승 할 수 있어요, 짐승이. 근데 짐승은 매번 죽어야 돼요. 근데 짐승은 인간보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죄를 한 번, 두 번 덮을 수는 있지만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를 제거하는 건 어때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죄를 잠시 잠시 덮어줄 수는 있어도 어떻게 제거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제거하는 일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 하늘에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하셔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충만히 찼을 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일시에 제거하신 그런 일을 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래서 같이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구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쭉 그냥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인들이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자기 스스로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one man, 그러니까 원래는 한 남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상태든 육신적으로도 죽고 그대로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하는 이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 무서운 타락의 상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고스란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No, not one 이렇게 적혀 있어요. No, not one.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이 살았는데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좌익 공산주의자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낙태하고 뭐 차별 금지법 막 동성애라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해요. 이 동성애라 하고 이게 이런 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해도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죄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있고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자녀들이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 시편 58편 3절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태어나는 즉시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한다. 이 조그만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가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사람들이 정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도 있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해요. 고넬료 같은 경우도 선한 일을 했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거예요. 고넬료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천주교도가 선행할 수 있어요. 불교도가 선행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선행을 할 수 있는데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그 의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는 의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똑같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방청소 한번 하면서 걸레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 걸레 누더기 더러운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 한번 가서 시편 보겠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시편 49편. 제가 성경 말씀 필요한 데는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에 관한 한 그들 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할 수 없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수도 없나니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무언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귀중하며 또 영원토록 멈추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혼을, 영혼을 구출하는 거는 너무 귀중해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가져다 줘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딸, 제 딸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래? 나 자신이 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들을 수행하세요.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런 거 모든 거 내려다보시고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 후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3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약속 이행이 이렇게 더디십니까 하고 이렇게 이행을 더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두 회개에 이르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냐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격리가 됐어요. 뭐가 필요해? 화해하는 일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는 그런 화해 허물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냐?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로 되면 부자만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한 걸로 하면 박사만 구원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레벨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면 은혜로 거저 선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칼빈 주자들이 믿는 것도 행위라 그러는데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믿음과 행위를 대조해서 보여줘요. 믿으면 믿음 아니면 행위면 행위 이렇지 두 개 합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됐다. 인간 측면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되냐 행위의 법으로 되냐 NO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린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누가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선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어떤 사람이 100만 불을 누구에게 준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받았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이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하고 이 사람을 칭찬하는 기사가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뜨죠. 어떤 기사만 떠요? 이 사람이 100만 불을 이 사람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칭찬하는 글만 뜨지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손 칭찬하는 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선물을 주는 그 당사자가 받는 거지 우리는 뭐야? 받아만 드리는 거예요. 손으로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 사건 전에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예수님이 다 초청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 하나님의 영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저 같은 복음 선포자가 있잖아요. 선포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어요.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죄를 확증하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래갖고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에 사람이 반응을 하고, 성령님이 유죄를 확증할 때 맞습니다 하고 동일하고, 그렇죠,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으신 옳습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구원의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손만 내밀어 받는 거예요. 손만 내밀어 받는 건 믿음인데 그건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에 일조하는 건 0%고 하나님이 구원 이루는 그 일을 하시는 건 100%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100%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여한 일은 어디 0%.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 기사를 썼어요. 그럼 칭찬과 영예와 존귀와 영광은 다 100% 누구에게만 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맞죠? 자,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복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일단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1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존한 생명을 죽은 다음에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왕국에 살다가 어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시민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시민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가운데 물질적인 복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뭐 약속했냐?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은 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상속자가 되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은 100%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요. 이렇게 돼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기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라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약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 구원은 그러면 받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받고 예수님의 힘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의 유지는 누가 해줄까요? 구원의 유지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구원 유지해야 될까요? 구원의 유지도 예수님이 해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져야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죄 지어서, 그럼 구원 받았다, 잃어버렸다. 아, 이렇게 하다가 구원 잃어버린 상태에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성경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봉인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영원 무궁토록 성령님의 의 우리가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맨 마지막으로 구원받으면 어떠한 게 나타나야 되냐. 회심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의 라이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삶이, 둘 다 라이프잖아요. 예수님의 라이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라이프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그렇죠? 내가 그분을 아노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의 속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 4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이 정반대의 일, 마귀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하면 그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서 못을 박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아 정말 귀중한 말씀이구나. 오늘 디도서 이 3장이 이런 데 말씀 이런 거 읽잖아요. 이런 거 읽어요. 제가 이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자, 가서 읽으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이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2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구원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게 들어오고 뭐 하면은 안 되지 하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주 술 취한 것처럼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술 취하지 않은 사람으로 맑은 정신, 소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거 하죠? 저 복된 소망, 휴거의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나중에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강림, 이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증표. 아시겠죠? 오늘 집에 가시거든 디도서 2장, 디도서 3장.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네 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읽을 때마다 오늘 설명한 게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아 이게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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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고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 아멘.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2장에 있는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